우리 오늘은 함께 보신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비슷한 상황을 지금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대는 아닙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앞선 시대에 그런 말씀의 선포를 했고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상황을 놓고 지금 이 둘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 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들의 귀가 가리워지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것이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받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의 말씀을 오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요, 종종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렸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당신의 필요에 따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특별히 11절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두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양은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우시아 시대 말기에 사역을 시작한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우시아 왕에 대하여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그 백성을 그나마 가장 잘 인도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고 이렇게 지난주 본문 이사야 6장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아 시대 말기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다음 시대의 선지자, 그래서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는 아수르의 권력이 극에 달하였던 데지만 아수르의 권력은 지고 그 다음 그 권력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는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권력이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이양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어떤 권력의 누수기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 왕국은 잠시나마 어떤 독립적인 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치한 요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깨어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예배도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 일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 권력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변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가졌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유다 왕국이 또다시 어두운 나날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금방 그 시대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소란스러운 시대에 탄생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종종 눈물의 선지자라 불린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슬픔, 애곡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끊임없고 지속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과 눈물은 단순히 어떤 고통, 아픔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혼란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번뇌, 슬픔의 마음들이 1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 18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NIRV 버전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좀 주의 깊게 담겨져 있지 않지만 NIRV 버전에 보시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마주해야 할 상황은 어떤가 1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도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종으로 팔려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 회개치 않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 죄악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 될 수 있을까? 이런 과정 가운데에 그가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 종이 팔려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 왕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기에 라고 하는 다윗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 아니신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귓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왜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가 종살이하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불평, 불만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소리들이 지금 아직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의 그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귀에 한쪽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반대쪽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19절 하반절 그러나 여기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종살이 살고 왜 뭐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데 한쪽 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함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사람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너희들을 돌이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진노를 지고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양쪽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제와 숭배와 범죄상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걸 알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 그런 결과를 받을 만하다. 그런 결과를 받을 만하다.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피 애곡하는 소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하는 그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자기도 그 백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통을 당해서 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만 선지자로서 그 이유도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복잡 다양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슬프고 애곡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경고하신 말씀의 횟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당연히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의 소리를 또 대변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선지자로서의 입장에서는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9장 2절에 보시니까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이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그냥 차라리 선지자 하지 말고 유대 백성 하지 말고 저 광야에서 혼자 나를 위하여서 그냥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해하는 이 심정. 내가 이거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우울해도 다 못한 이 짓을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떠나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고 싶다. 저 백성은 저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맛볼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이 2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만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고 광야로 도망가면 유대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선포하는 걸 멈출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슬프고 비통하고 또 울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진실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하셨겠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 불법 이런 단어들이요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2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행음하고 패역한 자들이다. 행음 무슨 뜻입니까? 음란하여 영적 음란인 우상숭배 행하는 자들이다. 패역한 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다. 또 쭉 내려가서 8절 보십시오. 이 백성의 혀가 화살과 같아서 사람을 죽인다. 입으로는 평화와 안녕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양반들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어떻게 잡아먹을까 함정을 파는 자들이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이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슬프고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웃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짓된 관계였어요. 이미 8장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얼룩진 가늠한 백성이었죠.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잘못된 예배였고 이들의 언행이 그랬습니다. 이웃과의 언행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니까 이들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서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악행과 거짓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죄악으로 가까이 가는 데에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루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습니다. 요 두 선지자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더욱더 강성한 민족으로, 3절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않았지요. 진실하지 않았지요. 악에서 더 큰 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점점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심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진실하지 않고 거짓하고 속이고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 6절 보십시오. 또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속이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매일의 행동이 거짓될 수밖에는 없어요. 불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9장 4절 5절 기록된 것처럼 서로 이웃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할 형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의 이웃 간의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짓이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가르쳐 거짓말하도록 하는 데에 수고하는 백성이다. 5절 하반절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상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낱낱이 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고 슬퍼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9장 2절처럼 야, 내가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예레미야가 통곡할 수 있었던, 통곡해야만 했던 심각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곧 심판하시리라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밀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실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뭐라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9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때에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저 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그들의 죄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우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8장 19절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백성이 심히 먼 땅에 끌려가서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바라본 8장 19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잡신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끌려가 바벨론에 벌어지는 것을,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의 이런 참상과 그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억지로라도 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울 수 있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사,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국의 정치 상황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안타까운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나라를 볼 때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는 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는 우리 환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요, 그 심판이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9장 1절 보시니까요, 그 백성의 살육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9장 10절에 보시니까요. 산들과 광야, 목초가 다 황폐케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어떤 가축의 소리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통곡한다. 9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두 부숴서 말 그대로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승냥이의 본거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황폐케 부수시고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짐승 키우던 그 좋은 땅 다 황폐케 하시고 짐승도 다 죽게 하시고 짐승이나 사람 모습도 찾을 수 없는 황야 황무지가 되어 승냥이나 왔다 갔다 하는 본거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그 땅의 그 백성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후에 종으로 끌려가서 그냥 한다는 소리가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른 추수, 여름 오기 전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나. 한 시즌이 가고 두 시즌이 가고 세 시즌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우리 땅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단순한 고통과 아픔으로 울부짖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악되고 변질된 그 백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비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울어분들은 잘 아시죠? 비통하며 슬피 운다라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은, 또 그의 사역은, 또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한 열정과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습니다. 마땅히 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하여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살 일만 골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비통하며 슬피 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 가운데에 이 두 열정이 없었다면요, 결코 그렇게 우는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그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둘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한 열망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끊임없이 외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 어떤 이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너는 그 마음으로 울며 탄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질하는 것,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부르심 없이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하급의 성도, 성숙되지 못한 성도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자가 되라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수 있는, 아니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